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전의 그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가 그걸 좀 돌아보십시오. 뭐 이런 편지를 다 보냈나 알아먹지를 못하겠다. 뭐 짜증이 안 나면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읽다가 덮어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뭔가 알듯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꼬이는 것을 또 경험하고 이게 바울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서로 달라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또 교회를 얘기해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생각한 교회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알아먹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바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전부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그런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우리 바울의 인생에서 그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정말 어떤 바울의 인생은 뭐 마치 그 바람 빠진 공기 인형 광고에 나오죠. 춤추는 거 막 그런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생명도 없는 허수아비 인생.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린 십자가 말고도 나를 채워주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십자가 하나가 전부인데, 다른 건 못 채워줘요.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 말고도 나를 채워주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거두는 하나의 용도일 뿐이지 십자가 없는 한 빈껍데기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십자가를 믿긴 한데 바울보다 믿음이 좀 못한 정도 이게 아니고 아예 십자가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부인하죠. 아니다, 나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족할 뿐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는 도무지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죄인이란 말은 참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바울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말해도 바울과 다른 교회를 속에 품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상태 형편이란 걸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얘기한 것을 알아듣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교회가 다르고 십자가 다르고 예수가 다르고 하는 다른 다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현실인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바울의 말을 뭔가 알아먹는다? 그게 더 신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내가 바울의 말을 알아먹고 있지? 신기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또 계속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신기함이 있다. 아, 왜 이리 신기한 일이 있노?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 참 신기하다. 그렇게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5절을 다시 좀 읽어보십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함이라. 자,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의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할 뿐이지 누가 무슨 일로 교회를 근심하게 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게 한 자 있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보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서 너희가 근심했는데 그 근심한 자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근심하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으킨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5절 보면은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란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근심해. 그런 뜻이죠. 아주 심하게 근심했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바울은 근심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울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근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것이 근심하지 아니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이 부족 근심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바울에게는 아예 근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에도 근심이 없는 것이 바울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 그 4절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쓴 자기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마음의 눌림과 걱정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 하실 거니까 마음에 눌림도 없어야 되고 걱정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고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할 건데 바울도 걱정한다고 뭐 일이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편지를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맞지 않은 게 맡기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근심 많은 그 차원이 다른 근심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 그런 걱정하고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근심 의외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교회는 근심은 바울은 근심 아니야? 근심하지 아니했지. 아, 근심하지 않은 게 믿음인가 보다. 아니, 교회는 근심이 믿음을 써서 근심을 했어. 이렇게 풀어가는데 나중에 바로 근심했거든요. 그럼 아니 또 왜 근심이 또 나오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뒤에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근심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두 종류로 나누어 얘기를 하죠. 근심은 근심인데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같은데 그 내용이 구원과 사망으로 극과 극으로 갈라져 버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근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근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한쪽은 구원이 되요, 한쪽은 사망이 되는 증거로 드러나게 되더라고 지금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면 바울은 아예 근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근심은 있었지만은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을 교회가 근심을 했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 근심으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교회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근심은 교회 문제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교회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근심이 세상 근심 이렇게 분리해버린다면은 결국은 교회 근심하는 것도, 교회로 인해 근심하는 것도 세상 근심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그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라. 교회 교인이라면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속성이 뻔한 거예요. 교회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근심한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랑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교인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인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교인은 그렇게 하는 게 교인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라면은 교회 걱정해야 되죠. 관심 가져야 되고 교회를 부지런해야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해가지고 해결해 가야 되고 교인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의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신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교회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 일한 사람도 아닌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께 찍혀가지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목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신자가 아니고 교인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신자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환영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말은 하지를 못하죠. 못해도 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교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난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를 싫어해요. 교회는요. 목사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가 하는 전도훈련, 뭐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도요. 신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사람 방식으로, 사람 노력으로 열심히 얻어진 교인입니다. 사람이 얻어낸 교인이고 신자는 얻어지는 게 얻는 게 아니고 만나지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신자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움직이고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만나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찾아내시고 예수를 알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만나지더라. 늘 그게 좀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우리 관계구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신자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예수를 얘기한 서로 통하게 되어지고 야 이게 참 신기해. 왜 신기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나게 한 분이 있고 만나져가지고 이런 교대가 나와지게 되어지더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에 나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모이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만 교회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실상인 거예요. 도무지 속에 두고 있어야 될 걸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야 되고 좀 깨어져야 될 것들은 펄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자신에게 좀 감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교인은요. 교인들끼리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친목,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건 교인 관계이고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만나지고 있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지더라는 거죠. 그래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게 신비한 관계예요. 만나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보 그림에 이제 세계지도 그려놓고 그 저 글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가지고 만나지는 거. 그 신비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되어지고 있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에서 만나지고 드러나고 발생되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와 교인을 분리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신자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교인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자의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신자 근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근심, 교인의 근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세상 근심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교인의 그 수준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래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신자나 교인이란 말을 다 같은 말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신자도 예수 믿는 사람, 교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교인을 지옥갈자로 해석을 했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말 번역성경에 교인이란 말이 딱 여기 한 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 신자,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이 사람의 교인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은 자신들이 높이는 성전에 충성할 사람, 그런 사람 얻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옥 자식에 해당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죠. 그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좋아하고 목사 마음에 든 교인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자로 부르신 대로 신자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신자됨의 길, 거기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향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근심하게 한 일이 바울에게는 근심하게 한 일이 되지를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바울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바울에게도 큰 근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한 문제 자체가 달랐더란 얘기예요. 다른 문제였더라. 여기서 말한 큰 근심, 바울을 크게 근심하게 했던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지 않을 근심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관심들 문제도 아니고 그 하지도 않을 근심은 바울은 크게 근심하고 있는 거.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큰 근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거.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에 말한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 자녀되게 한 그들을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일컫는 게 성경이에요. 또 그 뒤에 로마서 9장 뒤에 15절 보십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된 그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민족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된 것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조상, 이게 그들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에서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도 그 기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그래 이스라엘이야,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럼 바울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구분받지 못할까? 이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멸시받는 거. 이게 문제겠습니까? 후자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에는요, 누가 구원받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게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여기심, 그 사랑과 자비가 멸시를 받는가, 높임받는가. 오직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바울의 근심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멸시하고 있어. 회방을 받고 있어. 이 문제로 크게 근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근심이죠. 우리의 근심은 나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받을까? 이게 근심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회방한다. 이건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된 바울에게 근심이 안 된 문제가 근심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근심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됨과 교회 됨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인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인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발생하고 존재하게 된 것이 교회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여진 성도의 모임인데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되어진 것. 그 뜻이지 않습니까? 되어졌다.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죄가 용서됨으로 죄 없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게 교회야. 그게 너희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되어졌다는 거 이 말이 의미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입었고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것, 성도로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심판을 받을 죄인인데, 실제로는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의인이 받을 혜택을 다 입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되게 한 이유가 뭐냐? 되게 하신, 거룩하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베푼 사랑과 은혜를 그것만 품고 살아가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방인다면 그게 근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회방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공로로 인정받고 그로가 성도가 되어지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머물러 있어야 할 범위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거부되고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의 피만이 인정되어진 공로로 높여진 높임 받는 것이 십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될 범위입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그걸 넘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간다 벗어난다는 얘기는 사람의 의로움과 열심히 인정하는 세계로 넘어간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자랑을 가치로 인정하는 그 세계. 그게 현대인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근심하게 한 자가 있고 그 때문에 교회가 근심을 했다면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근심을 했겠냐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그러한 근심에는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멸시받는 것 때문에 나온 근심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내가 다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한 근심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히 교회 때문에 근심합니다. 걱정도 하겠죠. 내가 다닌 교회니까 근심이 나아지는 거예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 걱정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떠난 교인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동요도 할 것이고 또 교회에 불평이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을 것이고 시끄럽죠. 아무래도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관심인 그 뜻입니다. 교회가 관심이 전부다. 사람 떠나면 어떡하나. 사람 떠나면은 교인 수가 적어지고 그러면 또 재정도 적어질 것이고 뭐 재정이 적어지고 뭐 생활 못 줄 것이고 온갖 근위 걱정이 다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생각하는 근심입니다. 결국 신자의 근심이 아니고 교인의 근심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근심하면 뜯든 말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교회의 문제를 근심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다 한번에 김장 못하는 것도 근심이잖아요. 하다 못해서. 점심 못할 근심이고 온갖 근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근심을 뜯어 말리지를 못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일이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늘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전혀 흥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라 하면서도 교인의 순에 보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이런 수준이란 얘기예요. 제가 너희란 말은 바울이 지금 말을 빌리는 겁니다. 반말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 항상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사람이다. 우리의 수준이다. 보이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다 죽더라. 그래 바울이 근심이 되게 말한 의도는 딴 데에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 다 알아 너희들. 근심할 수밖에 없어. 다 알아.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뭐냐면 6절 보십시다. 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기 한 사람에 대해 벌 주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벌을 준 것을 두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누군가 교회에 문제 일으켜 가지고 근심하게 했다. 이제 벌을 받아야 돼. 그냥 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되어있어.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이 아니니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단지 근심하게 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해야 되니까 비록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용서해줘. 용납해줘. 그게 교회가 나타낸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뒤에 8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을 용서하는 거,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뒤에 9절에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걸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에 순종도 이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순종. 이렇게 연결해 말은 돼요. 말은. 말은 되는데 그런 순종을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 문제 일으켜가 교회를 파동을 일으켜서 심각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용서 우리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바울의 의도는요. 근심하게 한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 이 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초점은요. 근심한 사람 그들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근심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근심한 사람. 그들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근심하게 한 사람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근심한 게 정당하냐 그걸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죠. 근심하게 한 자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근심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뜻이잖아요. 결국 근심을 한 너희가 문제가 있어. 그 뜻이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근심한다. 그 때문이 아니고 그 때문에 근심한 너희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근심거리예요. 근심한 자가 아니고 근심한 사람 때문에 근심한다. 도대체 바울의 의도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냐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 말에서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근심하는 게 있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근심한 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었다. 교회 문제로 근심한 사람들이 바울의 근심이었다. 결국은 바울의 화살은 근심하게 한 사람 때문에 근심한 그런 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이 다른 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뭔가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그 사람들만 부어서 불러서 예수 안에 모아놓은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동일성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동일성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동일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 누가 문제 일으켜 누가 교회 도움된다.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성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잘한 것이 없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십자라고 하는 죄 용서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동일성이에요. 동일한 혜택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근심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근심해 줍니까?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고 모두가 문제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교인들이에요. 근데 누가 문제 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한다? 그럼 나는 뭐가, 근심한 나는 뭐가 됩니까? 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당하다.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게 보는 것이 바울의 근심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난 교인다운 착해. 난 교회 도미는 사람이야. 난 교회 일꾼 기둥이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무시하는 게 멸시하는 거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 여기심은 그런 식으로 희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걸 바울이 근심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 좋다고 하는 인간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근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어요. 모두가 다 못난 자들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 판단할 뿐이지 나도 주님께 근심인 사람이다. 이걸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근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심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다. 안 그렇습니까? 몽땅 다 근심거리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은 주의 사랑, 십자가 용서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끊어지지 않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근심거리만 되는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향한 주의 사랑 끊어지지 않더라. 용서가 취소되지 않더라. 이게 주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그걸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을 비를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교회 돈 가지고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교회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 있는 교회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조직 가운데 뭔가 교회 사업을 하고 이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근심하는 것이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되지 않는 것도 근심이고 교회에 사람이 떠나는 것도 근심이고 몽땅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세상 근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을 단순히 세상 일을 갈 근심하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자기 일이 결국 자기 일, 내 일이에요. 교회 일도 나를 위해 하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에요. 그것도. 교회 일도요. 교회 일, 세상 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 일한다. 모든 것이 다 내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일을 해서 내가 내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나를 위한 세상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 근심이 되는 것이 교회도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이고 그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옥 문제예요. 멸망의 문제란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눈에 보인 교회 자체를 아예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 때문에 그룹과 신자는 그 사실을 마음 품고 있는 그들, 그 신자들을 교회라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간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는가? 바울은 나타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8절에서 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낸다.
사랑이 나와지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진다.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품고 있다면 그게 내 속에 들어있다면 그 사랑은 용서랑 나와지는 것이야. 나타내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신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자라고 하는 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고 용서가 담겨 있으면 그 자비 용서는 사랑으로 나와진다. 그 나와진 게 뭐냐?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저주 존재입니다. 그 관계로 만나는 게 용서예요. 그것이.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해 줄게 넘어가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용서는요 근심이 대기한 사람과 함께 저주 받은 자로 죽게 나가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구원받지 못한 분명하다. 그게 용서란 얘기입니다. 그게 근심이 대기한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죄로 그렇게 보게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죄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용서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됨이에요. 그 사랑은 나와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용서가 품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자. 그렇게 만나지는 거죠. 그 용서를 나타내라. 사랑이 있다면 그게 나와지게 되어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누신 선물이죠. 구원이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가 풀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란 선물 내막 구원을 딱 풀어보니까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더란 얘기입니다. 피 흘리신 주님께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 구원을 풀어보고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아 좋아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풀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은 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로 잘나고 못나고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저주받은 인간으로 함께하는 것. 그러면 서로에게 십자가의 주를 전달한 이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싫어할 건데 그게 세상 근심이죠.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세상 근심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없다. 싫어할 말을 안 하는데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신 열심히 신앙생활한 인간들만 부각될 뿐이란 것입니다. 그런 인간성에 의해서 주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 멸시를 받는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의 자리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뭘 어떻게 할까? 그건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 내게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신자로 만나게 한다면 다 함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피 흘려 죽은 주님이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 앞에서 저주받은 나 같은 자를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껏 나를 살게 했습니다. 고백이 나와진다. 그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늘 근심은 행여 나의 인간성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멸시되는 건 아닌가. 늘 그렇게 향해져야 돼요. 그게 신자의 진짜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늘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무엇인가 늘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다 함께 저주받은 자로 만나지고 모이면서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신 사랑으로 살게 한다. 그런 감사만 간직된 그런 교회의 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있던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복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지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저주받은 자랑 관계 속에서 십자가 용서의 피의 은혜만 그 속에 간직된 그런 교회됨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